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서북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퍼스 페리 국립역사공원. 관광객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가며 공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포토맥강과 슈난도어강이 만나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곳은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계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 메릴랜드 세 개 주가 만나는 곳이기도 한 이곳에는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등반, 사이클, 래프팅, 야영 등 다양한 레저를 즐기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이처럼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이곳은 그러나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보다도 먼저 한 노예 폐지 운동가가 무장투쟁을 벌이다 목숨을 잃은 비극적 사연을 안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존 브라운이라는 노예 폐지론자가 1859년 추종자들을 이끌고 이곳에 있는 정부군의 무기고를 습격하며 무장투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존 브라운은 1800년 5월 9일 미국 동북부 코네티커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피혁 제조공이었던 아버지 오웬 브라운은 칼뱅주의 교도로 노예 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12살 때 중부지방인 미시건주에 갔다가 한 흑인 노예 소년이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장면은 그 후 오랫동안 존 브라운을 괴롭혔고 그를 노예 해방 운동가로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브라운은 처음 기독교 선교를 배우기로 돼 있었지만 아버지의 피혁 가공업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브라운은 1820년 다이앤트 러스크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1830년대 초 부인이 사망하자 존은 1833년에 메리 앤 데이와 재혼했습니다. 두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모두 20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존 브라운은 언더그라운드 철도, 즉 비밀 노예 탈출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안전지대로 대피한 흑인들에게는 땅을 제공해 살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탈출 흑인 노예를 색출해 상금을 받아내리는 자들로부터 흑인들을 보호하는 단체도 결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인 캔사스주 오사와토미 마을을 노예 지지자들이 공격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브라운과 그의 친구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노예 지지자들이 자신의 마을을 불태우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은 아들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브라운은 슬픔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다가 죽겠다고 브라운은 다짐했습니다.
노예 해방 투쟁을 위해서는 자금과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브라운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매사추세츠와 뉴욕 등 북부 지역으로 가 지원을 구했습니다. 캐나다에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브라운이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은 하느님이 그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버지니아로 쳐들어가 노예들을 위해 싸우라고 계시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사 반란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북부와 남부의 내란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북부는 흑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기 위해 그들의 족쇄를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부로부터 어느 정도 재정 지원과 정신적 지지를 확보한 브라운은 2,5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하퍼스 페리 마을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에는 미국 육군에 납품하는 총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고 수백만 달러어치의 군수품이 비축된 병기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쉐난도어강이 포토맥강으로 흘러드는 좁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59년 10월 16일 존 브라운은 16명의 백인과 5명의 흑인들로 구성된 대원들을 이끌고 메릴랜드 쪽에서 포토맥강 다리를 건너 버지니아 쪽인 하퍼스 페리를 기습했습니다. 일단 다리를 건너자 브라운과 대원들은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병기고를 점령했습니다. 이어 보급센터도 점령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만 달러어치의 군수품들이 비축돼 있었습니다. 브라운과 대원들은 마을 건너편의 총기 제조 공장으로 달려가 그것도 접수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브라운은 하퍼스 페리 마을에서 노렸던 세 곳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브라운이 하퍼스 페리 마을을 공격했다는 소식은 약 12km 떨어진 찰스타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그곳 관리들은 주민들에게 하퍼스 페리를 구하러 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되자 인근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로 민병대가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하퍼스 페리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병기구 위에 자리를 잡고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양측 간에는 이곳저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브라운 부대는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브라운은 하퍼스 페리 마을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벌이려 했습니다. 협상 대표 중에는 그의 아들인 왓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고 다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7일 낮 로버트 리 대령이 지휘하는 미국 해병대가 도착했습니다. 후일 남북전쟁에서 남군 사령관으로 활약한 리 대령은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해병대 장교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리 대령은 존 브라운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리 대령은 브라운이 순순히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브라운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리 대령은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인질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병대는 브라운 일행이 은신하고 있는 병기창에 구멍을 내고 침투해 들어가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해병대는 신속하게 병기창 반군을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존 브라운의 반란은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양측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16명이었습니다. 하퍼스 페리의 폰테인 베컴 시장도 사망했습니다. 중상자 중에는 브라운의 또 다른 아들 올리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을 위한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단 한 명의 노예도 그곳으로 달려와 브라운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운은 자신들을 해방시키려 목숨을 내놓고 싸움을 하는데도 정작 그들은 두려워만 할 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브라운은 생포됐습니다. 부상을 당한 브라운은 많은 출혈로 기진한 상태였으나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기회가 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우선 브라운이 그의 공격을 계획하는데 어디서 자금을 조달했는지 물었습니다. 브라운은 그 자금의 대부분을 스스로 조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은 지원자들의 이름을 대기 거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 하퍼스 페리 마을을 공격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브라운은 우리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목적은 그것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퍼스 페리 마을에 대한 공격 사건은 노예 문제를 둘러싼 국론 분열을 더 부추겼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격이 공화당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그 같은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그 공격은 존 브라운이라는 한 개인의 소행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 브라운에 대한 재판은 버지니아 주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0월 25일 배심원들은 브라운에 대한 반역죄 혐의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859년 12월 2일 브라운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북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브라운의 죽음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사건보다도 그리고 지금까지 쓰여진 어떤 노예제 반대 글이나 책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냈다고 기록했습니다. 존 브라운과 그에 동조했던 생존자 6명도 그 해가 다가기 전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노예 반란에 대한 공포는 남부인들을 하나로 결속시켰습니다. 남부인들은 브라운의 처형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전국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가운데 남부는 노예제를 수호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방을 탈퇴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결국 남부주들은 연방을 탈퇴했습니다. 브라운이 처형된 지 3년 후 에이브레햄 링컨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863년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제 폐지 선언보다도 앞서 흑인 해방을 외치며 사라져간 존 브라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